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재림 시리즈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 복음 선포자 임명이 있어서 제가 재림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에는 하지 않았고 그 전에 두 주 특히 교황이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음녀 바빌론은 멸망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이게 다른 설교하고 달리 재림 시리즈 이제 설교를 하니까 유튜브 그 시청률이 갑자기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와 같은 그 시청률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유지하려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7년 환란기를 교회가 통과한다 이걸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속박으로 이렇게 내모는 이와 같은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좀 듣기 싫은 그러한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인터넷에서 요새 이제 제 설교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을 달구는 몇몇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듣는가 하고 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한번 좀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사이트를 이렇게 한번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복교회에 김관훈이라고 한 사람이 뭐 한 600여 편 재림과 시대, 징조 관련 이런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내용이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을 아주 걱정스럽게 만들고 불안을 조장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 대환란기를 엄청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 이 말들을 전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의 그 설교가 인터넷 유튜브를 달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분이 직접 그 회복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척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맑은 정신이 결여된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재림 이후에 자기는 이 땅에 남겨질 것으로 여겨 환란 때 목베임을 견딜 수 있기만을 간구하는 어리석은 마귀의 종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과는 지겨울 정도로 논박을 즐기며 그것이 본인의 사명으로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이죠. 이제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라는 그와 같은 그 평가를 썼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행위 구원을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 이외에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무언가 일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또 재림 카페 중에 이 다음에 가서 보시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짧게 주기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귀신은 아니고 주기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주기신이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흑인 목사, 데이빗 오우라고 하는 거짓 목사 데려다가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 조장하고 그 안에 나오는 거기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목사들, 벤자민 뭐 뭐를 포함해서 이런 목사들 다 행위구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찬이 뭐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 설교에 사람들이 빠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동포,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0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뭐 주기신 카페니 회복교회니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냐?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거예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확신에 찬 거란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인터넷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그런데 자꾸 빠져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 해서 이 환란기에서 탈출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짓 복음이니까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속히 그런 데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을 이분들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열심히 잘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때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시간을 추측하고 하얀 옷으로 옷 갈아입고 매일 교회 가고 그렇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게 깨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이미 그 일 하던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다. 12시 될 때 뭐 촛불 켜고 하얀 옷 입고 그런 게 아니다.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단장해야 된다. 한번 가서 네이버 카페에 신부단장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신부단장을 이렇게 하얀 옷 입고 12시에 모이고 매일 모이는 게 신부단장이 아니고 매일같이 가정생활 제대로 하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믿는 거, 그게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 그거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렇게 모르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대언자가 외쳤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만 하면 공중에서 나팔 소리 날 때 우리가 다 휴거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12시 옷 입고 이런 거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그게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차를 타고 가든 설거지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끌어주시면 우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와 같은 그 소식이 정말 복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기도 공중 강림할 때 휴거 받지 못할 걸 생각하고 벌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의 그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거 뭐예요?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한단 말입니다.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모인단 말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간청을 한다. 간청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영으로나 누가 뭐 꿈을 꿨다 그러고 뭐 대언을 받았다 그러고 계룡산에 갔다 와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심지어 왔다는 그런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공중강림의 그런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또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재림카페, 무슨 회복교회, 뭐 벤자민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평안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조혜성 형제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어요. 지금 20살 몇 살뿐이 안 됐는데 장이 꼬여갖고 엄청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 뭐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공통적인 시험과 고통과 아픔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년 환란기와 같은 지옥의 시간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지옥의 시간에서 면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를 주도하는 대표 인물 누구냐?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교육설교를 하겠어요. 교육설교. 뭐 이렇게 강하게 뭘 외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의 성경 바로보기라는 그런 책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성경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시간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 차례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정말 성령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오늘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냥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그리고서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이러고 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적그리스도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거 다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악이 존재하는가, 재앙이 존재하는가,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난 한 6천년간의 그 인간의 역사는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허용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시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난 인간의 한 6천년 정도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한 6천년 동안 이 땅에 시간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해서 한번 나하고 한번 겨뤄봐라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귀는 모방의 대가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고 마귀가 만든 음녀 바빌론 체제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그와 같은 교회 아니면 종교 체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만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의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귀도 모방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스스로 모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7년 환란기 가운데 후반부 3년 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생길 때 그때 마귀의 삼위일체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가서 보시면 용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 처소가 있는 거기 어디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 7년 환란기에 한중간이 돼서 그 이후에는 하늘에 더 이상 처소를 찾지 못하고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괴롭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용의 정체가 뭐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용은 이름이 여기 가서 보니까 큰 용이에요. 저 옛뱀이에요. 옛뱀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 또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마귀. 또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사탄, 대적하는 자. 이런 자가 7년 환란기에 이 한중간 끝난 이후에 나머지 3년만 동안에는 땅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준지옥 상태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3장 넘어가서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게 얘기하면서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7년 환란기 마지막 이 3년 반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짐승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이 땅에 나오게 돼요. 가서 보니까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이세요? 사람이에요. 짐승은 이렇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니까 표범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예, 그의 수는 666인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용이 직접 자기의 권능을 불어넣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짐승 곧 적 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짐승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존재가 나와요. 삼위일체가 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이 말을 합니다. 그가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첫째 짐승이 보여줬던 모든 파워를 다 보여주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돼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설득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자가 하나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심지어 엘리야가 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 여러분 그 시대가 되면 CNN이 이걸 통해서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불 진짜 불이에요. 예, 상징적인 불이 아니라 진짜 불입니다. 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거나 죽임을 당한 그런 상태가 발생해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칼에 이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암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져서 뭐 권총을 쏘든지 뭐 칼에 맞든지 하여튼 어떻게 돼서 누가 봐도 이건 죽었구나 하는데 어때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모방하는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다른 짐승이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의 아들 되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고 성령처럼 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미혹을 시켜서 종교 체제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와 용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존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끝날 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면서 이 모든 자들을 이제 다 처부수고 그리고 10절 가서 보니까 20장 10절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 되는 용과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짓 대언자 이 다른 짐승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용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요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록의 요 부분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Anti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미 나옵니다. 우리 가서 한번 요거 접어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 불신자들, 이단자들, 박해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적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의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시작이 될때 유일무이하게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와 같은 단한 사람의,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아들이 되는 적그리스도, 영어로는 더 엔타이 크라이스트, 더 정관사 더를 붙인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유일무이한 그런 의미의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보니까 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3절부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 나옵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첫째 호칭이 죄의 사람이에요.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7절 가서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불법의 신비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옮겨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막는다 말씀하고, 8절 가니까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이제 드러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그 다음에 저 사악한 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호칭. 자, 먼저 죄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적 그리스도만 죄의 사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너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죄의 사람. 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는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집행하는 모든 게다 죄라는 거예요. 100%, 100% 죄라는 거예요. 100%. 100% 죄만 행하고,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마귀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황을 뭐 죄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킹잼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킹잼 성경 앞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앞장 맨 앞에 가서 보시면 서문을 대신하여 제임스 왕께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글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본 성경의 번역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군주이시고 믿음의 옹호자이신 제임스 왕, 곧 지극히 높으시고 강력하신 통치자 제임스 왕께 이 글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문을 대신해서 제임스 왕에게 이 성경 역자들이 드린 그와 같은 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을 왜이 안에 집어넣었냐? 왜 킹잼 성경에 왜 이와 같은 글이 들어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중간쯤에 넘어가시면, 실로 백성들의 이러한 만족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늘어나 힘을 얻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폐하의 열심이 줄어들거나 차가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져서 기독교계의 저 먼 곳에서까지도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폐하께서는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쓰사 그 글로 저 죄의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해 회복 불능으로 만드셨다. 이 저 죄의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 그래서 이 킹잼 성경이 서문에는 성경 역자들이 이 죄의 사람이 교황에게 일격을 가하는 그와 같은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 보면 또 우리는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지와 암흑 속에 가두어두기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리는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주교와 이 교황 세력이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이 킹잼 성경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문이 킹잼 성경 앞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의 사람. 저 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의의 사람이에요. 하는 것, 행하시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100% 의로운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저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호칭이 뭐냐? 멸망의 아들이에요. 3절 가서 보니까 멸망의 아들. 출신이 어디냐? 멸망이에요. 하는 일이 멸망이고 종착지가 불호수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의 호칭이 멸망의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호칭은 뭐가 되겠어요? 승리의 아들입니다. 승리하시는 분. 그렇죠? 승리하시는 분. 이건 멸망으로 갈 그와 같은 자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승리자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좀 무거운 그와 같은 그 토픽으로 들어가서 7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그 호칭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불법의 신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의 신비.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는 뭐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아시죠, 여러분? 불법이 뭔지. 이거 하지 마시오 하는데 그거 하면 불법이고 이거 하시오 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거 불법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스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스터리. 이게 사람의 눈에는 야 저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정도의 미스터리한 그런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신비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를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유일하게 어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미스터리예요. 오직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마귀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스터리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들 이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그런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너무나 쉬운 그와 같은 가짜인데 이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낼 때 그게 진짜인 줄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해 그렇게 해서 다 정죄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의 신비는 어디에 계시가 되어 있냐? 다니엘서에 자세히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주고는 뭐라 그래요? 봉인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이걸 봉인해라. 다니엘서는 봉인이 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봉인이 드러난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심각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대로 접어놓으시고 다니엘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2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었어요. 그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맨 위에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여기까지 가슴 부분은 메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허벅지 있는 데까지는 메대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 나오는 그리스고 맨 밑은 로마 제국이다. 그 로마 제국의 맨 끝에 이 모든 것들을 쳐부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세상 인류 역사의 변천 과정을 하나님이 2장에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또 여기 7장에는 이번에는 짐승들을 사용해서 그 네 나라의 변천 과정을 하나님이 또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가서 한번 7장 보겠습니다. 7장. 거기 가서 보니까 7장에 2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지중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해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나오면서 여전히 순서가 바빌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그런데 넷째 짐승에 대한 그 모습, 로마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루게 될 그와 같은 로마 제국의 후예로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런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의 권세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 전에 있던 바빌론 왕국, 그리스 왕국, 메대 페르시아 왕국, 뭐 나폴레옹 이런 모든 왕국과 크기가 다르고 세기가 다른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제국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열불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불. 근데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작은 뿔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런 환상이 이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8절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걸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변력이 좋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가 이제 하나 이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7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해석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마지막에 이 로마의 이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그 왕국은 말 그대로 이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이 세우고자 했던 단일 세계 정부 이게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그와 같은 왕국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때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아까 나온 뿔 얘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지도자나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말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 지치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여기는 다니엘에게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때와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때를 바꿔요. 법을 바꾸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장 뛰어난 것 같은 권력을 가졌지만 맨 끝에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가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이와 같은 환상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이게 너무나 엄청나고 또 이해가 안 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나 다니엘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라. 안색이 변할 정도로 놀라운 것과 같은 계시를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또 있습니다.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자, 8장. 순서가 바빌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로마의 뒤를 이어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계시록, 이 다니엘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8장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이 8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빌론이 거의 끝날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둘째가 뭐예요? 메데페르시아.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습니다. 순양이 나오고 이 순양을 몰아내는 순염소가 나와요. 여기 이 순양은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걸 가리킨다 보시면 되고 순염소가 나와서 이 메데페르시아를 물리치는데 이 순염소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그래서 여기 8장의 해석도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절 가서 보세요. 8장 20절. 내가 본 두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친 순염소.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물리치는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다. 그리스의 왕.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게 누구예요?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첫째 왕 알렉산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알렉산더가 세운 이 그리스 제국처럼 큰 왕국이 없었거든요.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그리스 제국이 네 토막으로 나눠지게 돼요. 넷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 가장 강성한 게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던 시리아 왕국. 시리아 왕국은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세운 셀류시드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밑에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프톨레미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쭉 나오는 가운데 9절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거든요.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여러분이 시리아 왕국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집트 왕국, 이 그리스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는 가운데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 BC 170년경에 통치를 하게 돼요. 이 왕이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로 다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하면 이거 지금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 예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는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게 해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단에 갖다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거든요. 그 일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해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기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악한 일들 행하는 그런 일이 이미 이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미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은 여기 한 번 나왔던 것이 다시 한 번 반복이 되는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성전을 훼파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 알렉산더의 그런 권세만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국들이 다 끝나는 세상 마지막 때에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세상 모든 왕국들은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신비의 신비 모든 것들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마귀의 파워가 들어가서 그가 권세를 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든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권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했는데 살아날 정도의 그와 같은 권세를 보이는 이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25절 그가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속임수를 형통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며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교황이 하고 다니는 일이 뭐예요? 평화 평화 하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땅에 이제 생기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 통치자들의 통치자 그 뒤에 통치자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누구예요? 통치자들의 통치자 고딕으로 되어 있으면 신성의 존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호칭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의 호칭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사람이 손으로 쳐서 그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손 쓰지 않고 그리고 이 자가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오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고 광채가 딱 빛나면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대언자 그들을 추종하던 그 모든 자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그 광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가 순식간에 소멸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다니엘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록 19장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악한 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파워를 부여하는 그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이 이 땅의 7년 환란기 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디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때?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다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쑥 들어가더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이다. 어떤 일들 하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매혹적인 힘과 또 여러 방면에 능한 그런 업적들을 보이면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보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되니까 놀라운 통치력과 행정력을 보일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왕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첨하는 데 명수고 외교하는 데 명수고 전략을 꾸리는 데 명수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도주의자, 참 사람들을 이끄는 교황과 같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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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위대한 그런 인도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의 친구라고 그러고 특별히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만술과 변치 않는 그런 성공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임수로 이끌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기적까지 보이는 초능력이 그와 같은 인간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서 보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부르더라. 여기 흰말하고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일곱 봉인 심판이 나오면서 첫째 봉인을 떼니까 누가 나타나요? 흰 말이 나타나죠? 흰 말과 거기 탄자가 나타나잖아요.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이 흰 말이 이게 예수님이라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흰 말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거기 가서 보니까 6장 2절에 첫째 봉인을 떼니까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모방의 천재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흰말 타고 오는 걸 보고는 흰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19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에요. 흰말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 위에 타신 분은 이름이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부르더라. 그분은 심판함에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면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타난 그 순간에 그 영광의 광채에 의해서 여기 19절 20절 아마겟돈에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말타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근데 어떻게 돼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다. 아까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형상을 만드는데 이 형상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환란기 때는 여태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이 마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런 자들을 대적하려고 오는 그런 같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숨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마귀와 그렇죠 용 아버지 마귀와 그 다음에 여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를 도와주던 사탄의 삼위일체의 세 인격체, 그렇죠? 거짓 대언자까지 한 번에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음녀 바빌론 체제도 멸망에 빠지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사탄의 삼위일체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도 불호수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뭐 휴거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 할 때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신경을 제대로 잘 써서 평안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있는 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이 책의 대원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봉이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세계 종교 오게 됩니다. 다니엘 세계 문화 오게 됩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뉴에이지 이 땅에 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된 소식이고 평안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잘 모른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늦추지 마시고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7년 환란기에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 구원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기에 진노에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